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생각해 본 바가 있는 구원 또는 부활, 거듭남,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려면은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세상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식, 지금 믿고 있는 이 방식대로 예수 믿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존재가 있는 이대로는 그냥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아무리 치장을 하고 열심을 내도 이 자리에 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려면 한번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안 나오다 교회 나오는 변화, 교회에서 열심을 안 내다가 교회에 열심을 내는 변화,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는 변화인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활에 입각한 부활을 가져오는 변화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참다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다운 예수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도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사도바울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제 변화받는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를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바울인 것이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도들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도를 만나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도를 또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도들이, 이 시대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존에 내가 살던 그 방식대로, 예수 믿던 그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서 온전히 내가 변화받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부활 세상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도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으려면 그의 말씀을 어디서 먼 발치에서 듣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뭐 2, 3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해서 듣거나 그런 식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를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섰고 따라 나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아주 살았던 그런 상황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렇게 제자를 했지만 우리들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이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제자들을 구원해서 사도로 만든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변화를 받고 예수에 속한 그 사도가 되었을 때, 사도의 예수에 속한 그런 이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켜서 결국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겪을 때 그것이 내가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것이 좋고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쉽게 이 세상 사는 것이 좋지 뭐 예수에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생각을 달리하라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맨날 책망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하고 교회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껄끄럽고 결국 예수라고 하지만은 그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예수가 맞는가 이런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침받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영적 수술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점 수술을 받아야 건강한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 예수를 지금 따라 나서기 때문에 편안한 예수, 안락한 예수, 죽어서 천국 보내주는 예수, 이 세상에서 복주는 예수, 이 예수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백날 믿어봤자 우리들은 그 예수에서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는 지금 자기 자신의 교회생활에서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나도 모르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지적하고 고치게 하는 그 예수가 참다운 예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나를 변화를 시켜서 나를 부활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예수 믿다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났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잘 견디고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해내는 사람이 결국 예수에서 고침받고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같이 사도바울을 만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그 생명의 길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예수 믿을 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려면은 사도바울이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끝까지 잘 견뎌내야 결국 너희도 부활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끝까지 잘 따라 나서서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썩음은 썩지 않음을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같이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0절 51절을 주로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의미하고 또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을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먼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바울은 형제들한테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괜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부분 먼저 절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절에 얘기를 하고 이 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국적으로 너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해놓고 바울은 그 다음에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한테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상을 입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연단을 영적인 수술을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너네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은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고침을 받아야 너희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한 오늘 이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 너희가 한번 변화를 받아야 되고 말씀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숨은 뜻은 그러니까 너희가 분명히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야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그대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그냥 갈 수가 없어. 바울하고 친하다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은 자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랬을 때 바울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을 때 고침받는 얘기니까 뭐 때로는 뭐 깨달은 마음을 들었을 때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고침의 말씀 또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에 대해서 저항감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왜 이 다른 사람인데도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 수술이 힘들다. 이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이 되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쉬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집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 음녀가 뭐라 그럽니까?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인데 잠언서 5장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들어야 되고 말씀의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말씀이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음녀가 속삭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잠언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면은 음부로 가지 않고 사망의 장소로 가지 않게 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이미 저는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음부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는 전부 말씀의 칼과 심판의 쑥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잠언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너희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심령의 수술, 영적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힘들고 귀찮고 오래 걸리는 것을 생각나서 도중에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너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혈과 육인데 이것 가지고는 네가 못 가. 이걸 고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네가 거절하게 되면 그냥 이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혈과 육은 뭘까요? 여기서 혈과 육은 뭡니까? 혈은 피, 육은 육체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뭘 뜻하나요? 혈과 육은 우리 몸을 뜻하죠. 몸의 피하고 자, 육은 우리 육체를 뜻하죠. 근데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혈과 육을 가지고 있었죠. 그 바울의 몸을 갖고 혈과 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고침을 받고 부활하고 거듭나게 됐죠. 거듭나게 됐을 때 그러면 거듭났을 때 저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혈과 육은 거듭나기 전에도 혈과육이 있는 것이고 그 혈과육이 거듭나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육신의 혈과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혈과육이란 것은 혈과육은 거듭나기 이전의 나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기 이전의 나의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나의 혈과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육인데 이 주인이 거듭나기 전에 나면 내가 주인이면은 이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혈과육인 것이고 이 내가 이 거듭나게 되게 되면 내 주인이 이 혈과육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 혈과육은 하나님 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내 들어가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에 정반대되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혈과육에 대해서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 이건 영적인 얘기를 혈과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혈과육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옛사람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내 주인이 바뀌게 되면 내 혈과육도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옛사람이 나의 혈과육을 주장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거듭나서 부활한 사람이 나의 혈과육을 주장하고 있으면 내 이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얘기할 때 혈과육이라는 것은 즉 옛사람을 얘기한다. 옛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가 맞는 거죠. 그죠?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사람의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멀리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 나라는 같은 혈과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같은 병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그 얘기는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의 혈과육이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혈과육 자체가 사람의 것은 육신적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육신적은 세상에 속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것에 눈을 밝게 뜨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혈과육은 죄악된 것이 아닌 거죠. 혈과육을 움직이는 내 자신이 죄악되면 죄악된 것이지 혈과육은 일이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몸은 영원히 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혈과육이 이 바울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옛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사람. 자, 혈과육은 이 옛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지금 한 제가 여러분 설명한 내용과 아주 흡사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 새 사람이죠. 그 옛은 그 주인만 바뀌는 것이 사람 중에서 그 주인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 혈과육 중에서 주인만 바뀌면 새 옛 혈과육이 있고 새 혈과육이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교회생활 하면서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의 혈과육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새 사람이 지배하는 혈과육으로 여러분들 교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혈과육은 이전의 혈과육하고 지금의 혈과육하고 똑같은 혈과육인데 그러나 그 안에 주인이 틀렸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새 사람의 혈과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의 모습, 고귀한 모습이 바로 이 혈과육을 가진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이 여기는 썩은 것이 아니라 썩는 것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이 좋겠습니다. 현재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요. 썩은 것이 아니라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죠? 당연히 세상 것은 다 한시적인 것이고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은 썩지 않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 그것을 내려놔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변화가 한번 있어야 그거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받으려면은 썩지 않은 것을 받으려면 지금 말씀을 듣고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죽지 않고 거듭나고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는 꼭 죽고 다시 나야 돼. 한번 변화를 받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썩은 것을 가지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구원 갖고 있다고 가짜 구원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지금 말하는 50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 5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51절 읽고 다음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인데 바울에게는 비밀이 아닌 것이고 이 사실 바울이 비밀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 비밀을 얘기해도 듣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비밀이 안 되려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제 비밀이 계시가 되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할 때는 모든 성경 말씀이 어렵고 이게 혼동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게 되니까 안개 쌓인 것 같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근데 깨닫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은 비밀을 말한다 얘기를 하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으라. 못 듣는 사람은 여전히 못 듣겠지만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자, 여기서 잠잔다는 이 단어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이 다 잠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은 자를 죄인을 죽은 자라고 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은 자 중에서 그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은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산자로 부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활하죠. 근데 부활할 때 단순간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전에 어떤 그 이전에 말씀을 듣는 그 기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처음 만나가지고 금방 부활한 게 아니라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그들을 마음속에 부활하니까 이제 그들도 부활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무슨 기간이었겠어요, 그러면? 깨어남을 전제로 한 죽은 자인데 잠자는 자죠. 그죠? 예수를 만나서 지금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그 고린도 교인들은 잠자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은 자로 그냥 있는 거죠. 죽은 자로. 기다려도 죽은 자. 여기서 지금 이 잠자는 자는 기다리면 살 자.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예수를 만난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죠. 이해되시죠? 구분이 되죠? 자, 이 잠자는 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는데 병들었는데 예수께서 이틀을 거기서 또 이 딴 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인 거죠. 자,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나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니까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뜻을 몰랐던 제자들은 아이고 잠자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들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들으면 깨요. 깨워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니 우리들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은 자하고 잠자는 자의 구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제 그 좀 더 이제 나가봅니다. 잠잔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뭐라? 너희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이 기존의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잠자는 자를 죽은 자라고 이제 이 구분하지 못하고 죽은 자라고,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이들이 알고 있죠. 재림. 재림을 하는데 우주적으로 재림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 후에 아니면 뭐 1년 후에 재림하면은 하늘의 공중에서 일리 와서 떡 우리 뭐 자유교회 재림한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때 재림할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 지금 믿고 있다 그럼 살아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심판받으러 나오고 산 자들은 그냥 거기서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뭐 이상한 휴거 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이런 얘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박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읽고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신약시대가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부터 신약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때 예수께서 11조 하는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바카오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1조를 하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구약시대 즉 예수께서 아직까지 구약시대에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11조를 하라고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멍청한 사람 아닌지 모르겠네. 그 구약시대 11조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그렇게 되면 물질적으로 11조 드리는 거는 내가 자신이 11조를 드렸으면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지체가 되어서 남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내면 예를 들어 교회에서 11조가 필요하다. 그럼 11조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지 말라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예수께서 그 얘기한 거는 구약시대니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신약시대가 시작되니까 구약시대 그 율법적으로 11조 내라는 것은 안 내도 되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그 듣던 그 동영상 보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아 참 목자가 나타났다. 아 그냥 11조 내기 싫은데 잘 됐다는 식으로 전부 다 참 목자가 과연 이 시대에 복이 되는 참 목자래.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달라고 하면 가짜 목자고 헌금하라고 하면 가짜 목자고 헌금하지 말라고 하면 아 참 목자다. 내가 힘든데 내지 말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잠자는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아무튼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읽어봤자 예수 믿으나 말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딱 밖에 가서 노는 게 낫지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예수는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예수가 물리적으로 우주 공중재림 해가지고 지상재림 해가지고 이 심판할 때 그때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엉터리 없는 판타지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예수께서 재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냐면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잠자는 자들이죠. 일단 이 말씀을 듣고 크게나 작게나 깨닫고 지금 부시시하고 눈을 뜨고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은 잠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만 자면 안 되지. 잠자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일어나야죠.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놨을 때 3년 반 동안 따라놨을 때 계속 잠자고 있었는데 잠자면서 계속 깨어나는 과정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십자가 사건 때 완전히 깨어나는 그때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맨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여기 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잠자는 모든 우리들, 잠자는 모든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모든 우리들이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할 것이다는 얘기는 나팔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 중에 마지막 나팔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있죠. 그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 아닌 것입니다. 뭐 셋째 번이나 넷째 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말씀이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나팔 소리는 말씀을 듣고 듣다가 최종적으로 깨닫게 됐을 때, 아 이게 이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게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온전히 부활에 동참하게 됐을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일곱 천사니까 이 나팔이 몇 번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번이었죠. 일곱 번. 일곱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 부는 거는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나팔에 호르리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할 때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마지막 나팔에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자기 자신이 이제 옛날 욥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욥기에서 자녀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욥기. 10명. 10명 있었는데 싹 죽었죠. 싹 죽고 모년에 또 이제 10명을 다시 줘가지고 모년에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딴 아들 딸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 번에 난 아들이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걸려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얘기할 때 아 그때 그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첫 번째의 그것은 육에 속한 그때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영에 속할 때 자식을 받는 것이 참다운 자식을 받는 것 영적인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기뻐해서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욥에 관한 말씀을 그동안 쭉 들었었는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욥에 관한 나팔이 계속 자기 자신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욥에 관한 어떤 생각이 있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때 깨닫게 되면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이 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겠을 때 딱 이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거네, 이걸 몰랐네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한다고 하는데 이 깨닫는 것은 순식간에 홀연히 오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가 오래 걸리는 거지 깨달았을 때는 이게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 몰래 이걸 몰랐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연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연히 변한다는 얘기는 아 깨달을 때가 돼서 때가 돼서 내가 이 말씀 듣고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을 때 이해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들이 홀연히 변하게 되는 그 모습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15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저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홀연히 순식간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의 영향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홀연히 순식간에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그 순간에 이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그 깨달음을 깨우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보십니다. 홀연히 변한다는 그 말씀이 어떤 개념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27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몰랐던 것을 딱 빛이 들어가서 깨우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밖에 있을 때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 우리를 고치고 내 안에 임하게 됐을 때는 이제 내 안에 왔을 때는 이제 우상 예수가 아니라 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이전에 듣던 말씀하고 지금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마지막 나팔수를 드릴 때 생각해 보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일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누적적으로 누적되어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깨닫게 됐을 때 이제 마지막 나팔로 이게 들리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은 이전 나팔이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들을 때 깨닫지 못하겠다는 것은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중첩적으로 누적적으로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여러분들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때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 세상으로 들어간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이것은 크게나 작게나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장성한 자가 됐을 때의 그 일곱째 나팔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나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이 나팔 소리가 계속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너네들이 지금 움직이는 말씀을 거절하고 힘들다고 하는 그 생각들은 혈과 육을 그대로 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얘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계속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나팔에 너희가 변할 때는 그냥 순식간에 변하는 거야. 그냥 지금 저는 긴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홀연히 변한다. 그리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들이 너네들이 말씀 듣고 힘들고 긴 시간 걸린다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너 그 때가 되면 순식간에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위로의 말로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적인 얘기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하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다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두가 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